저희는 지금 야곱부터 시작해서 시련, 징계, 그리고 정결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설교를 몇주 동안 거의 몇달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는 설교가 3주 동안의 키워드는 뭐냐면 화해입니다. 화해,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런 이야기를 3주 동안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 이야기는 어느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형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시므온을 못 데리고 옵니다. 여튼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다가 이제 형들이 다시 애굽 땅에 내려왔던 두 번째 내려왔던 그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요셉이 지금 어디서 형들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면 왕궁에서 형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집에서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큰 소리로 우느라 울었다고 그랬는데 그 소리가 바로의 왕궁에까지 들렸다 하는 것을 보니까 왕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상상의 날개를 이렇게 한번 쫙 펼쳐보세요. 요셉은 집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고요. 형들은 지금 무릎 꿇고 있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형들은 아이고 살았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죽었다 그럴까요? 진짜 죽었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옛날에 팔아먹었던 바로 그 동생이 지금 애굽 땅에 총리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런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놓고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어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택했고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자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한 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시련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도 교만이 꺾였고 형들도 다 꺾이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겪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과의 화목도 필요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런 화목이 평화를 얻고 그리고 화해를 이루는 이 모습은 형제들 사이에서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필요했는가 하면 아버지에게도 화평이 필요했고요. 아버지에게도 화목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야곱에게 찾아오는 화목 혹은 화평 혹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주에 가서는 이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 볼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요셉인데요. 이 요셉의 집에서 형제들과 함께 대화하는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여러분, 가만히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형들이 있는데, 형들은 지금은 온 이유가 뭐냐면, 시므온을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을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요셉이 갑자기, 형, 나예요. 라고 했을 때 무서워서 벌벌벌벌 그 떠는 그 상황인데 그 형들과 요셉이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이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는가 하면 평화의 물결이, 화평의 물결이, 평강의 물결이 쏴 몰려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요셉이 형, 나예요, 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오라라고 해놓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형 보세요, 나예요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인 걸 모르고 총리 앞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형제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될 텐데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고 있던 그 순간에 요셉이 내려와서 형 나예요, 나라고 했을 때는 아이고 살았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죽었다. 그냥 두려움이, 무서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 아마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쫙 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 나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도는 뭔가 하면 이제 잘 만났어요. 내가 당신네들을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믿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한꺼번에 확 몰려왔는데 평강은 서서히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서서히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형제들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형들인 것을 알아보고 나서 눈물이 조금 나오면은 잠깐만 있어라 그러고선 옆방으로 갔든지 뒷방으로 갔든지 거기 갖고 눈물 닦고 콧물 코 한번 풀고 아닌 척하고 다시 어쩌면 화장하고 그리고 다시 나왔을지 몰라요. 아는 척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은 첫 번째로 형제들에 대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에 자막 주세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도록 했던 동기가 있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형들을 봤잖아요. 한 번은. 근데 지금은 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이유가 뭔가 하면 유다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유다가 그 요셉에게 간청하는데 그냥 뭐 하여튼 살려주시면 고맙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진심을 다해서 총리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호소했어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게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기서 그 아이는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그렇죠? 베냐민을 붙잡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기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거 있죠. 아버지, 내가 볼모로 있을게요 라고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굽의 총리에게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있을게요. 이 내 동생, 이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요. 이 막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뒷목 잡고 넘어져요. 쓰러져요. 우리 아버지가 미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볼모로 여기에 잡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듣고 그 형의 마음을 믿었어요. 그 형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건드시는 거예요. 어루만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을 지금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집이기는 했지만 요셉 옆에는 그래도 총리니까 애굽의 신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리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이 지금 자기의 신분을 지금은 드러내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죠? 그렇게 판단하고 애굽의 신하들은 다 가라. 빨리 물러나라. 당장 물러나라. 아마 200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한테 가까이 오세요 형. 나예요 나.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민자잖아요. 미국에서 이민자의 생활로 살면 한 20년, 요셉처럼 한 20년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요셉이 지금 애굽에 한 20년 살았다라고 대충 추산을 하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다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미국화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미국화되어 있죠. 제가 미국에 온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에 한국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갔는데 한 11달 만에 나간 것 같아요. 제 바로 밑에 연년생인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하고 이제 아마 차를 마셨는지 뭘 했던 자리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 고기 먹다가 그랬구나. 고기를 먹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동생은 은행에서 일을 했으니까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세금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텍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죠. 미국에 온지 1년 안 돼도 텍스라는 말이 입에 탁탁 붙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발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세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텍스라는 단어를 썼더니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산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영어질이냐고.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0년 정도가 되면 한국에 나가시면 남대문 시장을 가셨을 때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대문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어깨 치고 지나가는 거 다반이잖아요. 늘상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무례해. 예의도 몰라. 그냥 막 치고 돌아다니네.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그랬어요.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2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물론 처음에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최소한 8년, 9년은 총리로 있는 겁니다. 최소한 8년, 9년은 총리로 있으면서 옷도 애굽 사람처럼 입었고 말도 애굽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장가도 애굽 사람과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잊어버려 가고 있어요. 근데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우욱하면서 그냥 울컥하는 마음이 감정이 치솟아올라오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 맞아, 나 야곱의 아들이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삭이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지가 생각이 나면서 영적인 유산까지도 같이 생각이 드러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니까 형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반복하죠? 형들은요, 지금 기절초풍이에요. 어쩌면 심장마비 왔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질문. 형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죠? 왜 무서워하고 있었죠? 자기 동생인데, 동생이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그 대답하는 게뭐 그렇게 어려워요? 살아 계셔. 걱정하지 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답도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 정도로 지금 놀라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자기가 이 형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것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 나 요셉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요셉이 아닌 사람이 형들한테 내가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나 요셉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마치 그 사실 앞에서 진실 앞에서 형들이 지금 놀래고 있는 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딱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동생에게 저질렀던 그 짓, 동생들을 팔아먹었던 그 못된 짓, 그 짓을 하지 않았다면, 형, 나 요셉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내 동생이 살아 있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저질렀던 짓 때문에 사실 앞에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제 만났군요. 반갑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가 되면서 울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배 첫 예배 갔을 때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축도로 예배가 마칠 때까지 그냥 펑펑 울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살인을 했습니까? 아, 도둑질은 조금 했어요. 엄마 지갑에서 동전 꺼내다가 또 뽑기 해먹고 뭐 이렇게 사먹고 그런 적은 있어요. 아무튼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 거짓말도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 죽이거나 그런 일은 안 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느냐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본체시기 때문에, 진리의 실체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자들이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So what?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젠간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원치 않아도 복음의 실체, 진리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But too late. 늦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셉이 형들이 나 팔은 거 맞지요? 그러면서 형들을 처박아 놓지 않았어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왜 용서했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윗자리에 올라있기 때문에 봐주는 척하고 용서해 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형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거나 첫 은혜를 받았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배실에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내내 펑펑 울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동안에 못된 짓 많이 했으니까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저를 밀어놓으셨나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다고. 나 살려달라고, 나 용서해달라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어깨 두들겨주고 계셨어요. 품어 안아주고 계셨어요. 진리의 실체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품어 안아주고 계세요. 형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맞아요. 형들이 나 팔아먹은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는 마치 영안의 눈이 떠진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어요. 말도 못하는 억울함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대해서 형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그 형들과 아버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끌어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아니에요 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구원하라고, 내 가족들을 이끌어서 이곳에 애굽 땅에 오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먼 훗날에 또 고백을 하게 돼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저에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면서 품어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 때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상황, 억울한 상황,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도대체 요셉이 뭘 잘못했길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대체 요셉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가혹하게 고난을 겪게 하셨느냐고요. 그런데 뒤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지난 날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에게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로는 살면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이 있으셨겠죠. 억울한 일을 왜 없으셨겠습니까? 뒤통수 맞는 일 왜 없으셨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상황은 왜 없으셨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저는 한때 통일교회에 팔렸던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통일교회에 팔려갔다가 그 당일로 도망쳐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도 저를 판 그 친구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당황스러워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완벽하게 용서했다고는 자신 있게 말은 못해요. 근데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냥 통일교 그러면은 제가 아주 그냥 앞장서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하고 통일교에 대해서 공부까지 하고, 아, 통일교를 믿으려고 공부한 거 말고 통일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뒤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쁜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지 않게 하셨으면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났다고, 여러분 똑똑하다고, 여러분 성공했다고, 내 힘 믿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다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겸손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1장 5절, 아, 5장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그 행동과 사건들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적은 것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와 무호하신 예지와 그 마음의 자유롭고 변함없으신 뜻을 따라 다스리시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배 끝날 때까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어는 이게 문법이 영어 문법하고는 조금은 다르잖아요. 영어는 주어 나오고 곧바로 동사가 보통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주어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동사 이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여러 번 밑에 있는 영어를 보시면 좀 글자가 작지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God the creator, God the great creator of all things does. 그 다음에 네 가지의 동사입니다. Uphold, direct, dispose, and govern 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아주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uphold, 지도하시고, direct, 처리하시고, dispose,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govern 하십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 정공필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다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 정공피를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그 억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셨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은 처리하고 계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형들을 만나게 하시고 형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가족들을 훗날에 애굽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지난날에 억울했던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용서 못할 친구들이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여러분 뒤통수 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어도 용서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라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느냐? 조금은 앙금은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그것까지도 용서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을까요? 안 달려갔을까요? 요셉이 형들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요셉아, 애굽 땅이 참 좋다. 먹을 것도 많다. 그냥 나 니네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그랬을까요? 아버지께로 갔을까요? 당연히 아버지께로 가지요. 그래서 지금 아들들이 야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과 형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이 났을 때 다시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는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셉을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안 믿죠. 20년 동안인데. 아니 그리고 죽었다고 봤잖아요. 증거를 봤잖아요. 옷이 찢어졌잖아요. 피가 묻혀져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아들들 자체가 믿음직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들들은 사실은 아버지에게 큰일이 있을 때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던 아들들이에요. 요셉의 옷까지 찢어졌던 옷까지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그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형들은 알아요. 팔았으니까 그때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버지에게 나쁜 소식을 갖고 왔어요. 먼 훗날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10명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옵니다.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옵니다. 식량을 사가지고 왔을 때 10명이 내려갔다가 10명이 왔나요? 9명이 돌아왔나요? 9명이 돌아왔어요. 시므온은 거기 붙잡혀 있었고요. 그때 이 9명의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 전해줬어요? 나쁜 소식 전해줬어요? 나쁜 소식 전해준 거예요. 물론 식량은 가지고 왔어요. 식량은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식량을 보면서 아이고 잘 됐다. 시므온 하나 없어도 돼. 그랬겠어요? 식량 내 팽개치면서 이것보다도 아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쁜 소식만 전해줬던 아들인데 아니 두 번째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요셉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는 아니지. 요셉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웃기고 있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아버지를 믿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믿게 되었던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고 아버지를 데리고 모시고 이제 와야 되는데 그때 요셉이 금은보화를 보냅니다. 그냥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아버지 보세요 형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니 살아있다는 것도 못 믿겠는데 총리로 있다니까 그것까지 믿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웃기고 있네.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는 그냥 얻어온 거잖아요. 이걸 누가 그냥 주겠어요? 우리가 식량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방민족, 애굽 사람들한테도 보면 야곱은 이방민족이잖아요. 이방민족에게 이것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인데요. 믿음직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을 팔아먹었던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아주 완벽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셉을 만난 겁니다. 맞지요? 요셉을 만났고 그 요셉이 동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났고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사람들은 진정한 좋은 소식을 나눌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모르니까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이 형들도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자신 있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애굽 가서 삽시다 그 말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을 만났으니까 진리의 실체를 만났으니까 사실의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과거에는 못된 소식을 전했고 믿음직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만나고 나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게 되면 입을 열어서 기쁨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면서 아버지 갖다 드리래요. 그러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아들들의 모습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심으로 내려갔던 아들들이 기쁨으로 돌아온 거예요. 생활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믿을 때 증거를 뒤밀어야죠. 그게 뭐냐면 변화된 우리들의 삶,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문에 생겼던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선물로 제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인이었다가 요셉을 만나고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앞에 있는 자막을 같이 읽을게요. 제 설교 원고 가운데 있는 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칼 들고 목 쳐도 아무 할 말 없어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은 맞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형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인마 그때 네가 까불어 갖고 그런 거잖아. 그랬을까요? 아니죠. 말도 못하겠지만 굳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잘못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존댓말이라는 존댓말, 극존칭이라는 극존칭은 다 가져다가 살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징계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야곱과 함께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는데 이 이민을 갈 때의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46장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야곱의 네 아내가 있고 그 아내들에게서 자녀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들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가게 돼요. 무심코 지나가게 돼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게 되는데 성경에는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몇 명이 내려가게 됐는가 하면 66명이 내려갑니다. 66명이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 애굽 땅에 처음 내려갔나요? 라고 했을 때 70명이라고 배웠습니다. 혹시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셨지요? 네, 좋은 교회는 주일학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70명이 내려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46장에 보면 6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었죠. 그리고 요셉의 아내가 있죠. 그리고 아들이 몇 명이다? 둘이다. 2 더하기 2는 4. 66 더하기 4는 70.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70명의 식구들이 내려갔는데 자 여기서 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고 첩이 둘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넷인데 사랑하지는 않지만 조강지처는 누구예요? 레아죠. 레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그의 태를 열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70명 가운데에 레아와 레아의 자손들, 자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생긴 가족들의 숫자가 33명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거의 절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70명의 가족 가운데 33명이 레아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레아의 네 아들이 있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아, 나머지 둘도 있지만 네 번째 아들, 특별히 네 번째 아들은 유다잖아요. 네 번째 아들이긴 했지만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지만 형제들 속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유다도 굉장히 못된 짓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주셨고 그 유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한참 후에 세월이 지나서 애굽 땅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200만 명이 행진하고 있을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 성막 맨 앞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다른 지파들은 숫자가 줄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줄어들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한 번도 실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하나님 실수 없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을 때에 큰아들인 이스마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신 것에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의 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쌍둥이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유다의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입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고자 먹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상상 이상을 뛰어넘는 완벽한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다스리신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